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이재철 목사님께서 고난주간과 부활절 교회의 여러 행사에 몇 주 동안 과로하신 연유로 감기와 몸살이 심하셔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 한 교우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때문에 요나가 탄 배의 침몰 위기를 일부러 설교 본문으로 택했느냐고요. 일부러 본문을 택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순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침 설교 본문과 사회 정황이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맞춰주시는 본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반드시 전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네 차례에 걸쳐서 요나서 1장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1장을 읽다 보면 전체적으로 사명자와 이방인의 역할과 태도가 서로 뒤바뀌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말씀을 외면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합니다. 요나가 여행을 시작할 때 그의 목적지는 니느웨여야 합니다. 그러나 1장에는 니느웨가 아니라 거친 바다에 흔들리는 배 밑바닥에 들어있다가 결국 바다 속으로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임무, 미션을 맡은 사람은 명령을 외면하고 거부하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무역과 장사하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었던 이방인 선원들은 요나가 거부한 하나님께 경건한 신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무 수행이 거꾸로 되는 경우가 오늘 우리 현실 사회 속에서도 가끔 나타납니다. 귀중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해야 할 사명자가 거대한 세속의 파도, 물질적인 탐욕, 육체의 정욕, 명예라는 파도에 휩쓸려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반면에 이름 없는 사공처럼 주님을 몰랐다가 새로 믿기 시작한 새 교우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결단과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입문자들이 이런 현상을 바라볼 때 혼란스럽고 당혹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셨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사명에 충실한 것도 아니고 신앙 경력이 짧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 생활에는 마음 중심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하고 실천하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배 밑층에서 잠든 요나에게 선장과 선원들, 승객들까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질타하며 깨웠습니다. 그리고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폭풍으로 한참 배가 흔들리고 대책을 세우느라고 사방이 시끄러운 그 안에서 요나는 선장이 깨울 때까지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잠자다가 요나가 벌떡 일어나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깨어났기 때문에 주위에 둘러섰던 사람들이 더욱 분노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면 상황이 우리를 깨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는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피해를 주게 됩니다. 사고가 나고 재난이 임했을 때에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시스템을 고치고 심기일전하여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수습할 수 없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감정을 넘어선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근원적인 치유와 대책을 수립해야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잠에서 깨어냈을 때만 해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바다가 더 흉흉해지고 요나가 제비에 뽑히고 난 다음에서야 그는 스스로 양심에 찔렸던 것, 전에는 잊고 싶었던 하나님의 명령이 생각납니다. 야망을 향한 자유를 찾아 나선 요나를 찾으시고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서야 그것이 자신에게 주시는 경고인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연현상은 얼마든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자신과 연결시켜 생각할 때에 신앙적인 사건이 됩니다. 만일에 요나가 끝까지 둔감했거나 아니면 강팍한 마음으로 버텼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요. 나는 배를 타본 일도 흔하지 않고 다시스도 처음 가는 길이고 더구나 바다에서 일어나는 폭풍과 내가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시오? 얼마든지 변명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순순히 자신을 밝힙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위기의 순간에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내면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내면의 양심의 소리에 거짓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는 사회 곳곳마다 정직함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어 관행대로 살면 그리스도인이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정직하게 살면 이 사회는 달라지고 영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1장에 나오는 이 바다 한복판에 일어난 침몰 위기의 사건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말입니다. 요나서 1장 본문에는 이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는 단어가 네 번 나옵니다. 이 경외하다, 두려워하다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야레입니다. 4절에 처음 폭풍이 몰아쳤을 때 야레가 처음 나오는데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이것은 어찌할 바 모르는 두려움, 공포의 두려움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단어는 요나가 제비를 뽑혔을 때 집중적인 질문을 받고 자기 대답하면서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요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야레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라고 밝혔습니다. 표현은 간단하고 지극히 짧지만 내용은 핵심을 찌르는 명쾌한 대답입니다. 실은 요나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홀히 여겨서 도망을 쳤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회개하는 마음이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요나의 하나님과 직결된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선원들은 즉각 반응을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심히 두려워하여. 이 야레의 최상급 표현인 와이레우를 사용합니다. 이 두려움은 처음 있었던 막연한 혼란 속에서의 갖는 공포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대상이 분명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다음 질문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옳겠느냐? 대상이 분명한 두려움입니다. 더구나 여기에 사용된 단어 무리가 알고 두려워했다는 이 무리라는 말은 사람들이란 말이잖아요. 이 단어의 원형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노시인데 이 단어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의 인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선원들 모두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무기력과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선원들은 삶과 죽음의 운명이 요나가 소개한 여호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게 되자 심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은 나의 한계를 알고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두려움,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함에 대해 피조물인 인간이 공경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느끼며 갖게 되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말라기 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평강을 누립니다. 입에는 진리의 법을 갖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의 만족을 가지고 살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자신이 죄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람은 진정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이방인 선원들과 승객들은 요나에게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하였느냐고 따졌습니다. 믿는 자의 양심을 찌르는 세상의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난 것, 선장의 입을 통해 자기를 깨운 것,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힌 것을 보면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추적해 오시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적하시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요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자기 계획을 포기하니까 희미했던 지각이 돌아오고 지혜가 생깁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과 자기 계획에 몰두하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우면 해답이 보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자기를 비워 그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절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기 부인을 하게 되는데, 회개와 자기 부인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자기 의의를 부인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바른 태도와 모습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친 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이었고, 입에 탄 모든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원인이 된 자기 한 사람이 돌이킴으로써 입에 탄 많은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요나가 이 위기의 책임을 자기의 책임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위기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 때문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니까 제가 중학교 때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다국적 승객들이 타고 있는 난파선에서 구명보트에 정원이 20명인데 사람들이 몰려 23명이 탔다고 합니다. 누군가 세 사람이 양보를 해야 하는데 그 구명보트에는 어린이와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먼저 신사의 나라 영국 사람이 일어나서 여왕폐하 만세 하고 바다에 뛰어들었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사람이 일어나더니 성족이여 영원하라. 그리고는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대한민국 만세! 그러더니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번쩍 들어서 집어던졌다고 합니다. 중학생이었던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우습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집어던지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이라면 함부로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는 의식을 어렸을 때 은연중에 가졌던 것 같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때로 증오와 분노의 대상을 찾아 집어던질 태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렵게 한 사람, 힘들게 한 상대가 있다고 해서 복수해야 한다거나 남을 괴롭히고 내가 잘 되는 일에 공감하는 것은 건강한 생각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반대로 우리 민족도 인류 평화에 앞장서고 전 세계적인 재난과 아픔을 겪을 때에 대한민국 국민이 앞장서고 희생하고 봉사할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갖게끔 우리도 성숙한 민족이 돼야 되겠습니다. 요나는 위기 속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오늘날 위기 속에서 나 때문입니다 고백하며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은 기술적인 방법을 다하여 난국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은 허사가 됩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처음으로 요나의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자 배 안에 남겨진 사람들의 심령 속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이방인들이 그 두려워할 대상, 경외한다는 신앙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명확해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요나의 신앙 고백이 선원들과 승객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선원들이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는 말은 이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나의 자기 버림, 자발적인 섬김과 희생이 이방인들을 모두 살리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려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스 배편에서도 이방인 구원의 통로가 되었고 폭풍 한가운데서 자신을 던진 일은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신도 사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 오늘 이 이야기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적어도 나와 함께 배를 탄 운명 공동체를 사랑하기로 결심합시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아픔과 슬픔을 같이 하는 마음의 공감 공동체였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족의 고통과 아픔에 동참하면서 슬픔에만 머물지 말고 앞을 향하여 또 아픔을 딛고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요나의 희생정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정신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느니라.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요나가 자기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드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과 모든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요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혼을 위한, 우리 사회를 위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위한 희생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희생은 관념적이기 때문에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자기 희생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은 십자가의 희생 정신을 바탕으로 작은 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기 후원을 하고 있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에서 얼마 전에 행복을 위한 불편 레시피 30이라는 책을 발행했습니다. 이 책에는 자발적으로 불편을 감수하자는 운동을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매뉴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희생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애매한 일을 겪을 때는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책에는 100주년 기념교회의 사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때부터 자발적인 불편을 실천해 왔습니다. 모든 건물과 예배당을 청소하는 일은 용역업체에 맡겨 비용을 지불하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낭비를 위하여 22개 예배 공간을 관리봉사팀이 청소하는 것은 1년 내내 토요일 오후에 개인 생활을 포기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또 사회봉사관은 주중에 모두 지역사회 단체나 기관, NGO와 모임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출석 교우 대비 관리 직원 수가 한국교회에서 가장 적은 교회 중 하나인 우리 교회가 교회 공간을 전면 개방하는 일은 관리하기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신교 양대 성지를 자리 잡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용인 순교자 기념관을 관리하고 안내하는 일도 모두 자원봉사자들의 섬김과 수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불편함은 아마 예배 공간의 어려움일 것입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1227명의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제외하고도 성인 예배 참석 인원은 모두 8,720명이었습니다. 주일에 4부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한번 예배 드릴 때 평균 2,18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보통 본당이라고 부르는 홍보관 지하 3층에 예배를 드리는 인원은 평균 541명이었기 때문에 남은 1,638명은 영상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 참석자의 75%가 본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22개 공간에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거룩한 낭비, 더 의미 있고 더 많은 대외 지원과 봉사활동을 위해서 양화진 묘직의 사명과 선교 200년의 길을 닦는 일을 위하여 불필요한 낭비들은 줄이고 더 의미 있는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우리 교회 목회 철학과 교우님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요나의 자발적인 자기 희생을 보면서 지금보다 더 깊은 섬김을 위해 우리 모두는 기꺼이 더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믿지 않는 이웃과 친척들 속에서 실제로 어떤 불편을 감수하고 계십니까? 또 어떤 실질적인 희생을 실천하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온 지중해와 아시아, 마게도냐와 로마를 다니며 사도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종이 되어서 영혼들을 섬기며 전도하고 살았던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화진 언덕에 묻히신 선교사님들이 고국의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낯선 이곳 조선 땅에 오셨던 것도 자발적인 희생과 섬김의 결단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결단과 변화가 가장 가까이 생활하는 가족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정직함과 세상에서의 자발적인 희생정신을 내가 먼저 시작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과 은혜를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리고 형제와 자매 서로 나누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 안의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렸으나 정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자기를 드렸던 요나처럼 우리도 이 사회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웃에게 구원을 전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서부터 자기 희생과 자발적인 불편을 감수하게 하옵소서. 가정주의를 맞은 모든 분들에게 섬김과 자기 희생을 실천하게 하시고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